저는 지난 25년간 교회를 무엇이 건강하게 해왔으며 교회 성장에 대한 원리와 실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해보니까 세계 도처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요소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네 가지 방법과 그가 쓰시는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의 생각, 꿈과 목표, 비전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후에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요. 누군가가 꿈을 가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성취는 일단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의 비전보다 절대로 더 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현명하다면 자신이 잘 못하는 것들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조직하는 것을 돕게 하지요. 제가 상담을 잘 못하면 상담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부르거나 시키면 되지만 믿음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단순히 믿음의 진술인데 성경은 목표가 좋으면 존경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전케 하고 키우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을 넓혀보세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세우고 너무 빨리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한 해의 일은 높게 평가를 하고 10년간 해야 할 일은 낮게 평가합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서 큰 꿈과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남은 인생은 그 꿈을 쫓고 실현시키는데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교회 성장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교회들이 바로 지금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도 그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회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죠.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이 아마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제 비전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항상 두세 가지 질문을 하겠네. 먼저 자네는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나 있을 예정인가? 잠깐 있을 계획이라면 큰 꿈을 갖지 않는 게 좋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언젠가 또 한 젊은 목사에게 이 질문을 하자 대답하기를 저는 그 교회에 6개월 정도 있을 예정인데요. 얼마나 큰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자네는 그 교회에 아예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높게 평가를 하고 여러 해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동네와 지역 또는 도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때 비전을 보통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네 삶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낸 후에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비전을 잘못 알았나요?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에게 준 비전은 맞아.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를 말해주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도 분명히 말해주었는데 비전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비전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비전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 비전을 완성하는 일에 항상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비전의 두 번째 부분인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난 후에는 비전의 세 번째 부분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비전의 세 번째 부분은 언제인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많은 해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항상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종종 비전은 정확하게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비전이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후엔 믿음의 두 번째 열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실패를 각오한 사람 말이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세르베 교회는 위험을 무릅써온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소수의 무리였고 첫 번째 예배만을 위해서 수천 달러 빚을 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 자신의 돈을 썼습니다. 우리가 평생 저축한 것을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 교인이 될 사람들이 결국은 사용한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계산서를 지불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바울의 생애와 바나바 사역의 열쇠를 말해주고 있지요. 거기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생명까지 요구한 적이 있으세요? 이것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천국에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용기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주님, 전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전 실패도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제 명예도 희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 개인 서재에는 지도력이란 공포를 감추는 능력이다라고 적힌 표지가 있답니다. 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요. 진정한 용기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사실상 이것은 반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실한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걷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도시를 벗어나서 되돌아오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기대하시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기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함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기를 바라시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각종에게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한 종에겐 한 달란트를, 다른 종에겐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겐 다섯 달란트를 주었죠. 성경이 말하기를 다섯 달란트를 소유한 종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진 것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달란트를 가진 종도 나가서 달란트를 두 배로 늘렸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고 투자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죠. 이 돈을 땅에 묻어 감춰야지. 난 안전하고 쉽고 편리한 일을 할 거야. 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실패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편리한 방법을 절대로 쓰지도 않을 거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위험을 무릅쓰고 두 배로 늘린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두 배로 늘린 다른 종에게도 이렇게 말했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가진 것을 두 배로 늘렸구나. 이리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나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 잘못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 없다면 성경은 불충실하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충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무의 가지 끝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모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신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 대적하는 최고 무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저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큰 꿈을 꾸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되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 불신자의 생각에 신경 쓰지 말고 단 한 청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역에서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패를 다시 정의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입니다. 실패란 목표를 세우지 못하거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란 아무런 비전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란 노력을 하고 나서 다 끝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의로운 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실수를 하고 다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일들 범할 수 있죠. 하지만 실패란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기까지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포기할 적당한 때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견뎌내십시오. 계속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신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사과와 귤을 비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귤은 서로 다른 과일이지요.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비교한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역자 또는 목회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만큼은 잘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죠. 여러분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빌리 그레엄을 좀 더 닮지 못했니? 또는 왜 너는 네가 아는 유명한 목사를 좀 더 닮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좀 더 너답지 못했니? 나는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너를 만들었고 너만이 자신일 수 있어. 넌 100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50억 가운데 하나야. 너처럼 창조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배경을 주셨지요. 여러분은 누가 부모가 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날 나라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목회자로 부르셨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저보다도 더 잘 성취할 수 있는 삶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교만해지거나 둘째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비교는 이롭지 못하고 절망적이며 사역에 있어서 파괴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전에 다른 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하고 싶은 것은 교회 크기와 능력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서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크지만 내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자 수는 적지만 견고할 수 있고 신자 수도 적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크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좋고 강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근거가 아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근거로 목표와 비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를 두고 가진 목표와 꿈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자기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전 대단하지도 않고 제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로 여러분의 목표의 크기를 정하세요.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자연적인 근거가 아닌 단순히 인간의 힘과 의지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삶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도록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의 가장자리에서 사십시오. 모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일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다시피 난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해,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라고 말하지요. 이런 말은 저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선생이기 때문에 받는 관심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하기를 즐기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설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그 설교를 무익하다고 말할지요.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크기가 교회 성장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항상 태도입니다. 의욕적이 되는 것이지요. 의욕의 어원은 헬라어로 앙데오스인데 하나님 아니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의욕을 가지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삶에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29절인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있죠. 만약 제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삶의 작은 일들밖에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극을 받으시고 더 기도하며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일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이전보다 더 훨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탄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쓰기 좋아하는 말은 너는 할 수 없어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성경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너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사탄 너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마귀를 당황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이 교회에 대해 얘기하기 싫어, 그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실패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해주십시오. 중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세 단계로 일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가능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다 이룬 것이 세 번째 단계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의 불가능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천국에서의 코웃음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단어에는 없기 때문이죠. 서재에는 모든 영어 단어가 있는 사전이 있는데 제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그 장을 잘라버린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 없다면 제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믿는 이에게 불가능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주머니에 작은 카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날부터인데 거기엔 내가 아직 모르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리라고 믿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지요. 그 카드 뒷면에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줄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재능과 기술 그리고 관심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귀를 열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일, 다음 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적시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그것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말이죠.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리라고 기대할 그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네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한 요소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불변하며 단호하고 끈질김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도 억압을 당해도 또 비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께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비판보다 더 오래 견디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비판할 것입니다. 아무도 비판자들에게 동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은 목회를 경주와 비교합니다. 경주를 할 때 관람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경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좌절시키는 사람들도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승선까지 가고 싶으면 격려하는 사람이나 좌절시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주를 끝내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경주하는 것으로부터 주위를 흐트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대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의 결단력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않기만 하면 적시에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 대한 연구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보통 목사가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교인 8명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지 8명 때문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목사가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떠나지만 목사가 떠날 경우에는 문제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마귀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봤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젊은 전도사로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어느 그리스도인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매우 낙심이 돼서 기분이 가라앉고 또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아주 낙심됐습니다. 이런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낙심되는 상황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굴복을 해야 합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좌절감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때 제가 목사님의 서재에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목사님이 갖고 계신 많은 기독교 서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요. 저는 기독교 서적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책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던 중에 하나의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제리 파웰이라는 분의 설교로 1년 안에 교회 성도를 두 배로 부흥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한 젊은 전도사에 불과했지만 목사님께 저는 장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테이프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지요. 목사님은 물론이지라고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테이프를 카세트에 꽂으셨는데 실수로 거꾸로 꽂는 바람에 뒷면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잊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또 학력이 아니고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자면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한마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한 가지 문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었을 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나치군에 의한 폭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치군에 의해서 말이죠. 이때 처칠 수상은 유명한 남자 학교에 연설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모든 학생들에게 수상께서 중대 연설을 하러 오시니 종이와 펜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시에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 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학생들로 꽉 차 있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학교의 전교생들에게 청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것이 그가 한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이나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초점을 맞추고 또 교회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릭, 나는 교회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주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동시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격을 받고 판단을 받으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 너는 너무 교만하다. 너는 기분 좋게 느끼려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 도시의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야 하고 이런 동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써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비난과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너무 커서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오직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시죠. 종종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러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케 하려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요.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 꿈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인데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칭찬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죠. 또한 이처럼 칭찬을 남에게 돌릴 때 결코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때때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 아내나 아이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나 많은 지도자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 목적이 기초해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삶에 함께 역사하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각자 집에 돌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지만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성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잠시 확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세드백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첫 해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세드백에 가서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저와 함께 일을 돕는 한 가정만 있었고 첫 모임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신자는 100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지요. 정확히 첫 해에 150명으로 신자가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가 목회를 시작한 첫 번째 교회였지요. 그전에 교회를 담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까지도 모든 성도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고 기도와 가르침 등을 포함해서 하루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저는 힘이 너무 들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루 18시간이나 일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마지막 주일 여느 때와 같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너무나 피곤했었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심한 절망감이 들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될 때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혼자 있을 때 용기를 잃고 있었고 또 상당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역사하셔서 처음 저와 부인이 전부했던 교회가 1년 만에 150명 신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요. 매일의 기도 생활도 목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우 가치 없고 죄 많은 자인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과분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었죠. 두 번째 두려움은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 해에 150명으로 신자가 성장했으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수년 내에 수천 명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수년 내 수천 명. 요즘에는 세드백 교회는 주말 예배에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4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 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주님은 제 목회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일을 그때 말씀하셨죠. 첫째로 하나님은 릭, 내가 오라,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삶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고 목회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받을 만한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릭, 이것이 누구의 교회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릭, 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힘써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좋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앉아있던 사무실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저의 독창성과 창조성, 은사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결국 그분이 책임을 지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좋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자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커다란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누르고 있던 커다란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과 믿음을 통해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 이 교회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세 번째 진리는 제 자신은 이 시점에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비난과 문제와 질병과 물질적인 궁핍, 건물도 제 삶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일꾼이다. 권위 있는 지도력, 주님이 들어쓰시는 지도자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 태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력은 항상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한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주님은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먼저 가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명의 교회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즉 6만 3천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목적 중심의 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저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은혜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저지를 실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몇몇 분은 자신의 죄 많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수치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마귀가 당신의 죄 많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당신은 그 마귀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홀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소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지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릭, 왜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가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고 제가 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죠.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면 주님은 매번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누군가가 그때마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십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주권적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았고 주어진 재능도 선택하지 않았고 또 태어날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능력 밖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로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캘리포니아의 세들백이라는 아주 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이것은 교인들이나 또 저를 비롯한 여러 목사들이 특별 해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음 먹은 대로 행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또는 나는 누구누구를 선택하고 사용할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안 돼.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를 사용하실 만하고 유용하다면 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면 주님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 요절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 다윗 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하지요. 기도하기는 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제 기도인데 하나님의 목적인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의 목적을 섬겼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 세대에 섬기고 나서 죽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다 사용하신 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심장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평양 근처에 살고 있는데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끔 해변에 나가 그냥 앉아서 파도가 밀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파도가 밀려날 때 해변이 아주 지저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 남은 것들 때문에 해변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파도가 나갈 때는 참 보기가 흉하죠. 그러나 파도는 항상 되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분들은 삶의 파도가 밀려나간 상태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홀로 남았다고 느끼시고 자신의 사역, 주님께서 소명 주신 것을 마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디시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파도가 밀려나갔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미국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계속되나 강한 자는 해낸다라고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목회하는 곳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목회는 하나님께 중요하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면 계속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사역이 주님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고 또한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세대의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모든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